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의 뚜껑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척 막연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MBTI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인자매 아세요? 안에 물어보셨어요? 자신의 MBTI가 예, 해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죠? 예, 예. 혹은 자신의 애니어그램이 애니어그램을 해보신 분 중에 나는 애니어그램의 어떤 형이고 예, 나는 몇 번이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그도 저도 안 해봤으면 그냥 심플하게 혈액형으로 가요. 도대체 그 혈액형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MBTI로 따지면 저는 ISTJ였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겨자씨에서 MBTI를 해보니까 ISTJ에서 ISFJ로 바뀌었는데, 예, 그래도 아직 T와 그 F 그 사이에 그냥 경계선에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SFA인 것 같아요. 제 혈액형은 A형이고, 그리고 저는 애니어그램 저는 아주 그냥 컴팩트한 걸 해봤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제가 아는 한 애니어그램의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저보고, 저를 오래 봐왔죠. 네, 저보고 당연히 장형이고 당연히 9번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 그때는 정우 은규 형제 커플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우 형제랑 은규 형제랑 같이 형제랑 저까지 세 사람만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운틴뷰에 있는 어떤 일본 라면 집 앞에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걸어놓고 셋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우 형제가 은규 형제한테 우리 정우 형제의 그 목소리 톤 있잖아요. 그 놀랬을 때 목소리 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우 형제가 은규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규야, 목사님이 9번이래. 그러면서 막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우 형제 9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건가. 뭐 그렇게 놀랄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여러분들 MBTI, 네. MBTI 해보면 혹은 애니어그램 해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나중에 해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혹은 나는 합리적이기보다는 저는 정이 많아요. 저는 마음에 많이 끌려요 라고 이렇게 확 나눠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일처리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치에 합한다. 다시 말해서 상식에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정을 찾게 되죠. 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의 반대를 정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가 방 정리해라, 책상 정리해라 할 때 정리가 아니고 정에 이끌리는 것,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가는 것, 이런 것을 합리의 뭐 반대라고 해야 될까? 다른 색깔인 정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리에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정화자매. 네, 정화자매가 저를 보기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정의에 이끌리는 사람일까요? 예.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가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예. 뜬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니어그램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장용이 많다 그러죠. 또 한국 사람들은 뭐 9번형도 많다라고 그러는데, 뭐 많은 한국 사람의 캐레고리에 저를 집어넣자면은 감정이나 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을 찾는 것,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다움에 호소하는 거죠. 너무 합리적이면 너무 차갑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 그래도 사람은 좀 인간다움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합리적인 것이 맞는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정만 찾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면서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세상살이에는 합리와 정리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합리적인 모습과 그리고 정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마 욥 같은 사람이 그 캐레고리에 좀 비슷하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죠. 1장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너무 간지러우니까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욥의 경우를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왜 욥은 그렇게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까? 어쩌면 이런 상황을 두고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터툴리안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캐레고리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신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슴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욥이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은 합리적으로 또 어찌 보면은 머리로 아는 신앙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리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합리적인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정리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합리가 아니라 정리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성격이 급하고 불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너무 정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 마음이 앞서가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암시되어 있고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인간다운 베드로, 그렇게 정이 많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과 원래 친분 관계가 있었던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이 혹은 베드로의 생각이 합리적이었다라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그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 나를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그만큼의 세월을 보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 혹은 상식적인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섰던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16절에 보니까는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생각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는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베풀어주시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내가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세 번 부인할 거라 그랬는데 첫 번째 내가 부인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단순히 그냥 문합 정도가 아니죠.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추우니까 불을 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불 쬐는 행동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던 내내 그렇게 그냥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서서 계속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두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야만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서 혹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정이 있는 행동이죠. 정이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정이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 많은 베드로가 너무 정리에 얽매여서 행동하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게 어쩔 수가 없지 않나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공감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합리보다는 정이 많으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베드로 참 안 됐다. 베드로 참 안타깝다.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인 거죠.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로마 군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현직에 있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않고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 실제로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리고 안나스 자체가 대제사장 출신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아직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죄목을 뭐라고 붙이기가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사회를 혼동시킨 것인지 아마 그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 출신인 안나스에게 먼저 일종의 비공식적으로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19절에서 24절은 바로 이 대제사장 출신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19절에 보니까는 함께 볼까요?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으니.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얼핏 보면은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지만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안나스의 질문은 내용보다는 가르치시는 방법이나 가르치신 형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자, 19절에서 안나스가 예수에게 너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질문하니까 20절에서 나는 드러내놓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숨김없이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의 형식,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안나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나스는 예수를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자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아주 사사롭게 프라이빗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몰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몰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미혹하게 미혹스러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했던 것이 전형적인 거짓 제사장들의 어떤 방식,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너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네가 가르친 방식이 거짓 선지자의 방식을 그대로 쫓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안나스가 자신의 질문 가운데 의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오픈 투 퍼블릭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성전과 회당에서 내가 가르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질문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나는 떳떳하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한 가지를 더 대답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당시에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모두가 퍼블릭한 장소에서 내가 말한 것을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내용이 그렇게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자신이 가르친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떳떳하신,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불필요하게 충성심이 많았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때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무례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립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틀리다고 증거를 대라. 내가 틀리다고 반박을 해라. 내가 맞는 말은 맞는 말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 점에 있어서 꽤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특별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자신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아마 행간의 의미를 읽자면, 그래, 그렇게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 있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정리가 있는 베드로도 보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안나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정의 바탕을 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머리보다는 가슴의 정이 철철 넘치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믿음, 마음이 뜨거웠던 그 베드로의 믿음은 곧 이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만큼 아주 얄팍하기 그지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아서는 무엇이라도 할 것 같고 예수님을 쫓아서는 어디라도 갈 것 같았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정을 떼죠. 네. 내 마음에 정을 뗍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안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스도 완전히 합리적인 사람은, 100%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안나스 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만, 그리고 정말로 100%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안나스뿐만 아니라 가야바도 최소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최소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근간이 되고 어떤 근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또 보겠지만 1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야바 안나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까? 네. 당신들의 왕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대제사장들 혹은 출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로마의 시저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었다면, 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야 했는데, 안나스의 믿음도 그렇게 합리적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유혹이나 현실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최소한의 이치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믿음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것에 바탕을 둔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리에 바탕을 둔 믿음인지,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공식에 맞는 것 같고 무엇인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인지, 꼭 그렇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간증이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경험이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그래, 그게 바로 신앙이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합리의 바탕을 두었던, 정리의 바탕을 두었던 그것은 쓸데없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완전히 100%의 성숙한 믿음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은 합리나 정리도 아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뿌리를 박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큼, 마치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말씀의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올더스 게이트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뜨거워지게 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합리와 정리를 합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은 그것이 합쳐진 바로 진리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삶이 아 저건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혹은 아 저건 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꼭 저렇게 하셨어야만 했나라는 질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하시면서, 내 존재 자체가 진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진리 대신 나를 따라가는, 저 길을 쫓아가는, 생명되는 나를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여러 사람이 변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뭐 변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이야기를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고는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장 그 자체,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고, 우리가 눈을 걸을 때 그렇잖아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진리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다. 내가 걷는 걸음 그대로 쫓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공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머리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공감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 아, 뉴잉글랜드 출신의 유명한 미국의 시인인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은 우리 그런 시가 있잖아요. 아마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누구죠? 스카펙이 자신의 책 제목으로도 했죠. 가지 또 뭐죠? The Road Less Traveled.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그 책 제목으로 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구절의 한 구절이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사람이 적게 가는 길,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넓은 길이 아니라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영성가였던 성 캐드레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계속 천국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합리도 아니고 정리도 아니고 진리 되신 바로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성 캐터린의 말처럼 줄곧 천국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